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기까지 나오기 전까지 또 아침에 또 가사 일잘 마무리하시고 또 각자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다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의 부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엘가나와 우리가 뭐 결혼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뭐 그거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뭐 주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자체는 하여튼 힘겨운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속적 가치가 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임을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녀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항상 살아가는, 뭐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연장선이 가정에까지 와서 이어진다면, 자녀는 항상 부모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가정이 행복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을 같이 좀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 이제 엘가나와 한나는 어떤 그 당시 세속적 가치관 아래에서 살아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한 지명이 있는데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근데 그 뒤에 그는 해놓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증손이고 누구의 현손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엘가나가 누구냐? 역대상 6장 16절에서 38절 쭉 보면, 그중에 이제 34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6장 34절 전후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여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인 줄로 생각을 하잖아요. 엘가나는 레위 지파 고아세 자손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궁금한 대목이죠. 그 말은 레위 지파 레위의 후손임에도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면서 에브라임 사람처럼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갔다. 아, 이런 게 이 문장에 담겨져 있죠. 그걸 나중에 좀 조금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레이지파 알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레이가 있었고, 그 열두 아들이 이제 지파를 이루었는데, 이 대표적인 레이지파의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론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지도자 모세가 속한 지파가 레이지파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의 후손이 되죠. 그리고 아론의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은 그냥 레인으로서 성막이나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 특히 레이지파는 성전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 더 경건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 이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못하다고 했고,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죽음을 멸치 못하는 규정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 사무엘은 소개했는데 실제는 레이지파잖아요. 근데 레인의 후손이 자연스럽게 아내 두 명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한나의 부모님 스토리는 대부분 한나가 눈물로서 기도로 낳은 자식이다. 사무엘 훌륭하죠? 한나 훌륭한 어머니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무엘의 아버지도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레이 지파 사람으로서 그 시대의 세속적 가치관에 묻혀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 자녀라 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아주 베스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세히 그 자기 성찰이 상당히 어려워요. 자기 성찰을 하면서 나는 과연 세속적 가치관에 빠져있는 부분 없는가, 이거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거를 뽑아내고 고치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근데 그렇게 성찰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 지파인 이 엘가나가 그냥 그 당시에 뭐 아내 둘, 셋, 경제적 능력이 되면 데리고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어볼 문제고요. 자녀 양육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다른 부모님이 이웃집 사람들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해야지라는 그것조차도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세속적 가치관에 기인된 교육 방법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기 엘가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둘이를 뒀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를 둘이를 이제 데리고 살다 보니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1장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자, 매년 성읍에서 나와 실로로 올라갔다. 이것도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이 유대인의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1년에 3번 있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는 경우는 유월절일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 두 절기는 남자는 무조건 가야 되는데 동반할 경우도 있고 하지 않을 경우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뭐 그 거리에 상관없이 이 성막 그 또 있는 곳 제사를 드리러 하여튼 가야 돼요. 근데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오늘날 우리로 보자면 주일 성수를 잘한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인데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일부 다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는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것 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1장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뭐 사실은 1부 1처라도 갈등은 다 있죠. 근데 뭐 1부 2처라고 해서 갈등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두 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한 명이었으면 이런 갈등은 없었겠죠. 적수가 다른 아내,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였는데 사이좋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고 괴롭혔더라.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구성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힘들겠죠. 그리고 괴롭혔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이유를 댄다면 위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가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한나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아내가 그걸 빌미를 삼았는지 어쨌든 적수, 적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이런 일부 이체의 비극을 맛보며 한나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엘가나 한나가 오늘날에 적용될 수는 없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 제도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의 요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제 극복했는지 이겨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제 수요일 날 이 정한재 목사님 그 성경부 들었는 분 아시겠지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하는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는 절망적인 것은 없다고 봐요. 뭐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뭐 이게 절망적이라고 되는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왜 절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망적일 수는 없어요. 비록 전쟁이 나고 뭐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고 내가 뭐 그 암과 같은 큰 질병을 이렇게 걸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눈에 본 이 세계에서 내가 빨리 세상을 떠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이 땅에서는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절망적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을 어떻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마다 저는 정도 차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라는 것을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나가 나중에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그 깨닫는 과정이 이제 시간이 좀 걸렸고요. 시간이 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이 땅의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물론 뭐 늦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도를 해주세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보십시오. 그 가데스 바네에서 1년 조금 지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의 정탐 보고를 듣고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빨리 가서 땅을 차지했으면 광야 생활은 없었죠. 뭐 성경 히스토리가 있다고 해서 이건 40명이 픽스된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죠. A가 있고 B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기엔 나름입니다. 만약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가자라고 했다라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됐을 때 우리 가정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에서 여기까지 오게 될 때 우리 가정의 히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어떤 결정을 우리가 내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 과거를 회상하면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달라진 인생이 구원받고 못하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면 그게 더 큰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잘못 선택되면 인도해 주시지만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건과 사고와 가정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실 넘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생각해 보면 그걸 생각하고 결정을 하면 우리 가정이 현실은 지금 어려울지라도 이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걸 빨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나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이제 뜻대로 하죠. 근데 그게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1장 4절을 보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이제 유월절에는 재물 어린 양을 잡잖아요. 그거를 이제 피로 드리고 나머지는 나눠서 그 재물을 먹어요. 그 하나님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물 중에 제사드리는 재물 중에 제사장에 드릴 몫이 있고 완전히 번제로 다 태어난 부분이 있고 또 재물의 일부 중에 재물을 드린 사람이 가져가는 게 있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재물 드리는 사람이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 고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가나가 나눴다 이 이야기입니다.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고기 갑절 받으면 뭐예요? 뭐 하여튼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두 배를 줬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그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적수 분인한테 받는 서러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해보지 않는 사람 모르죠. 근데 남편은 뭐 그 정도 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위로될까 보다라고 했지만 한나 입장에는 그렇진 못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물질적으로 아무로 물질로 채워줄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 뭐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환경 이렇게 마련해 준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가 느끼는 그 허전한 마음, 이것들 부모가 잘 파악을 하고 그 근본적인 것을 물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임시 처방으로 뭐 좋은 거 하나 사주고 맛있는 거 뭐 더 먹여준다고 해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 한나의 가장 소원은 이제 아이를 갖는 건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임신하지 못한 걸 굳이 이 기록자가 아이를 갖지 못했더라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 거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때가 되면 결혼하고 때가 되면 아이 낳고 자식 낳고 이렇게 기르는데 왜 내만 결혼했는데 자식을 갖지 못할까 막 좌절하게 되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우리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이 한나가 여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 예, 또 하나님 임신에 그 앞까지 읽었죠. 자, 한나에게는 이제 이게 약점이고요. 적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환난을 주는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그 다음에 1장 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으니, 그러니까 아까 두 배를 줬다 했죠.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매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 때마다 여행이 줄고야 되는데 그 집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 실로에 성막이 있었고요. 하나님, 그 제사 드린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멀리 있던 사람들도 1년에 세 번은 의무적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 때 고향 가듯이 무조건 대이동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뭐 명절 때 이동할 때 어쨌든 뭘 챙겨가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어쨌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그날이 축제와 같은데 우리나라 명절 같잖아요. 3대 절기. 근데 매년 그 남편이 그렇게 했지만 분인나는 자신을 격분시켰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집안에 있을 때도 아니고 좁은 공간에 같이 가면서 더 가까이 얼굴을 대야 될 상황인데 분인나는 자신을 격분시켰으니까 울고 먹지 않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년입니다. 한 해 이 문제가 해결된 한나의 스토리는 당의 연도가 아니고 매년이나 몇 년이 이렇게 흘렀는데 나중에 우리 스토리 결과는 알잖아요. 나중에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일찍 깨달았다면 일찍 응답받고 일찍 그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 뭐 남편은 역시 근본적인 건 아니고 어떻게든 뭐 더 사랑해 주려고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었죠. 그런데 이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째 울며 어째 먹지 아니하며 어째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뭐 이런 말 뭐 기분 좋을 때 하면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요, 이 말 해가지고 아내가 좋아질 것 같으면 무슨 말이라도 못하겠죠. 열 아들보다 낫지 않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참 이런 감각이 좀 둔한 건 사실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격분이, 우리가 이걸 좀 적용하면은 그 당시 일부 이처제에 적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지만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죠. 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우리가 인간이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내 가족 중에 구성원도 여전히 부족해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형제가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그 가족들과의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전히 결혼한 후에도 나를 괴롭히는 가족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스트레스 푼다고 뭐 먹는 걸로 여기처럼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이 결국은 있죠. 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 더 나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뭐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하고 좋은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바른 관계. 근데 사람은요. 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약화됩니다. 약화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다라는 거를 이게 뭐 그거를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걸 계속 되새기고 그 생각을 해야지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거를 안 하면요. 그 계속 되새긴다는 거는 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자신의 누구인가를 계속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지금 저 한번 굳이 그 답은 안 해. 스스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최근에 경건 생활해 왔습니까? 말씀 읽는데 하루에 얼마 하려고 기도 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어 이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뭐 아직 구약 카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설하지만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그냥 집안에서도 기도하면 돼요. 다 되는 거거든요. 재물이 필요 없잖아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세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부모로서 자녀 양육할 때, 아이고, 이렇게 내 배에서 나오나 말을 안 듣냐 할 때마다 느껴야 되는 건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한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지 않고 나의 관계가 자꾸 느슨해지니까 하나님 자꾸 이렇게 콜링을 하는 거죠. 왜 나에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왜 내한테 오지 않느냐, 내한테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제사 드리러 가면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제물 드리고 유월절 양 바치고 나눠 먹고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정해서 뭐 관성에 의해서 습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게 다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런데 와서 예배는 자기 부인, 자기 절제, 자기를 죽이는 시간인데 철저하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걸 참회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잃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나와 엘가나는 그런 삶은 제대로 살지 못했으리라고 충분히 추론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유는 나에게 분인나처럼 괴롭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나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에요. 좋은 관계. 예, 그 신앙생활 이제 경륜에 따라 다르고 다르지만 정말 절박할 때 평소에 기도의 자리에 안 오는 분들이 막 기도에 가서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죠. 그 삶이 죽을 때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어떤 걸 계기를 통해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장 9절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는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가 있었고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더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리고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고통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았어요. 이제 자기가 입술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아보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 대지 않겠나이다. 내 아이 주시면 이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경에 있는 사건 사고는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이 완성되기까지 또 그 나름대로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성경이잖아요. 이제 한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앞으로 인류 후대 이에 있던 많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 여기 이제 아이를 이제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기도를 했더니 아이를 주셨다는 건 우리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여호와의 기업이지만 아이를 한나처럼 이렇게 성전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것만고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헌화식이죠. 헌화식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세리머니가 있습니다. 뭐 유아 세력도 일종의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큰 걸림돌은 내 자식은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물론 뭐 물질로 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괴로워지고 틀려요.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되 물론 주님 안에서 딴 길로 가도록 하면 안 되죠. 방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 내가 놓으면 놓을수록 아이가 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돼요. 물론 뭐 이 판단력이 약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 때까지 부모가 잘 양육해야 될 의무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돼가는데 계속 부모는 과거에 갇혀가지고 아이를 자꾸 이렇게 가두어서 키우려고 하면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예, 저도 뭐 지난 시간 서두 얘기했지 이 자녀 양육에 왕도가 없습니다. 하여튼 스스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다 기도하면은 지혜를 주시고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강구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예. 남한테 자꾸 뭐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은 정보도 얻고 좋은 어떤 경험을 공유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 한나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 양육의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됐죠.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서원 기도는 정말 그 제사장에게 보내서 이제 성전일을 맡도록 이렇게 맡긴 건데요. 이제 꼭 그렇게 보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리고 지금 자녀가 만약에 문제 있다면 자녀를 한나처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바치는 방법은 구체적인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뭐가 바치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결국 기도 응답을 받고 나중에 엘리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가 뭐 어쨌든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2절에 19절을 보면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제 기도하고 제사장이 그때는 중보자 역할을 했으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으면 기도가 난 때에 마음이 편할 때가 있죠. 그거는 뭐 경험해보자.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게 확신이 이제 서면은 이제 모든 식음을 전폐했는데 이제 식욕이 생기고요. 그리고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당장 얻은 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하면은 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기도가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장 19절에 가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갔죠. 자기 집에 이르고 엘가나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럼 과거에는 한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여기서 그를 생각하는 것은 한나가 기도 자리에 왔고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네가 이제는 나와 이제 관계가 바른 관계로 지금 되어 가는구나 하니까 이제 그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아이를 갖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넣고 난 뒤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1장 22절에 보면, 아이를 얻고 난 뒤에 이제 매년제는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바치겠다라고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근데 갓난아이를 바칠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이 아이 갓난아이 전먹일 수도 없고 유모를 데려와서 키울 수도 없으니까 한나는 젖될 때까지는 내 품에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매년제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남편이 동의를 해줬죠. 그리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하리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이 젖대는 시기는 만 3세 정도로 봅니다. 만 3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4살이나 뭐 5살 걸칠 수도 있죠. 생긴 원인에 따라서. 좀 오랫동안 젖을 물렸는데 그거는 뭐 이유식이 발달하지 않고 한 그 시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를 가졌으니까 막 또 막 유혹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엘리 제사장한테 그 불편하는 그 공간에 잘 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보모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한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젖될 때까지 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치기로 했으니까 이제 젖을 때면은 아이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엄마 품을 떠나가서 그 다음 이 삶 위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뭐 그 이후도 기도를 했겠지만요. 그래서 기도하고 3년, 만 3년 동안 사무엘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저는 성경에 인물들 뭐 100점짜리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그만큼 크게 흠결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자식 교육은 잘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자식 문제가 좀 있긴 했었지만 어떻게 자식을 잘못 키웠는지에 대한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자녀들이 품행이 바르지는 않은 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아주 하나님 뜻대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는 이제 저는 품에,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의 기도가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가장 중요한 양육법 중 기도를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교육도 시키고 뭐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보냈고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엄마는 기도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엄마 서원대로 갔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기도 때문에 자기는 태어났다고 생각이 짧은 아이는 그렇게 생각. 아, 난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은데 다른 아이처럼 난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왜 세 살 때 부모님 손 떠나 저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러 사람들 그 밑에서 성장해야 돼요. 뭐 아이가 이제 사춘기 때 삐딱하게 나가면 그런 불만 표출할 수 있겠죠. 아이 입장. 근데 사무엘이 엄마 품에 떠나서 그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사무엘이 불행했나요? 불행한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가둬놓고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그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놓아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들으면 그래야지 하지만 막상 현실에 겹쳐봐요. 그거 놓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아까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꾸 놓는 그 범위를 늘려가는 게 저는 나이에 따라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나의 또 훌륭한 점은 그 응답받고 난 뒤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응답받고 난 뒤에는 응답받기 전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뭐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근데 그거 짧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평생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한나가 제대로 알았다면 그 이후의 삶은 아이를 바치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였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그 이후에 기도를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그 2장 11절까지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그동안 그가 겪었던 서러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아까 전에 뭐 격분시켰더라 괴롭게 했더라고 하지만 이런 시인이 아니면서 이런 말이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겪었던 서러움 그리고 그 서러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들 또 교만한 자들 그다음에 뭐 주린 자들 뭐 풍족한 자들 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의 신앙 고백이 나온 거죠. 그런 어림없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는도다. 예?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그냥 안 나옵니다. 예? 삶의 고난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발표는 안 하지 스스로 이런 기도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겪을 수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사무엘상 2장 5절에 있지만 아이를 바쳤더니 그 바치고 난 뒤에 내가 또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또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딜을 하는 건 아니었죠. 이 아이를 바치면 내게 또 몇 잔을 더 주십시오. 그럼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치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아가 있도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자신은 그래서 자녀를 실제 다섯 명 더 낳았습니다. 여기서 일곱은 사무엘하고 다섯 명 더 낳았으니까 실제로 한나는 여섯 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일곱은 이제 완전수를 뜻해 완벽하게 나에게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엘리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을 버리잖아요. 이제 이것들이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게, 지난번에 우리 구역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이 1000번제도 드리고 열정이 있었지만 그 왕정 말기에 막 그 타락을 했죠. 그럴 때 이미 하나님은 솔로몬의 대적자를 다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의 길 궤도에서 벗어나면 숨겨놓은 나의 대적자들이 쑥쑥 나옵니다. 이거는 솔로몬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제사 직무를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 응답도 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제사장 직무를 이어갈 대체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렇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지금 이 시대가 어두운 부분이 많죠. 그 사회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내 아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으로, 인물로 이렇게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키워야 되죠. 그건 모르죠. 예.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장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전히 엄마 마음은 사무엘에게 또 있어요. 나중에 아이를 5명 더 낳았지만 하나님께 바친 아이가 또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을 잘 섬기고 잘 버리게 공간이 같은 공간에 있지 않을지라도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고요. 3일상 2장 21절에 보면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세 아들과 이제 출산 더 했다는 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한나는 6남매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오늘 이거 한나 이야기하다가 말이 됐는데요. 저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통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늦게 깨달아도 하나님은 또 신기하죠. 매년 올라갈 때마다 첫 번째 하지 않고 결국 한나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 어려운 거 다 아시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언제 기도의 자리로 오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나에게 이렇게 부르짖을래? 이렇게 합니다. 그 부르짖으러 나오는 자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지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또 그대로 또 지켜보십니다. 요게 아까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나라로 들어가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자녀 양육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다윗은 있죠. 여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 족보가 나있는데 우리가 자는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고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없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시편 86편 16절과 116편 16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의 기도 시가 나와 있는데 어머님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 그러니까 여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였고요. 근데 다윗은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의 과거의 아픈 그런 시간들은 사실 묻혀 있죠. 묻혀 있잖아요. 어쨌든 해피하게 그 성년 이후에 해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그런 스토리가 없었다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이, 되게 소외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아이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그래서 다윗이 뭐 다, 이게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시편에. 그거 쉽지 않잖아요. 뭐 부모님을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랄 정도로 얼마나 서럽게 살았겠습니까? 한나보다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 대적 분인 나는 그래도 자기하고 이제 같은 학렬에 있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고 기분 나쁨 자기도 소리 지르고 싸울 수도 있지만, 이 저기 다윗은 막내, 여덟째 막내죠. 나이도 어리고 힘으로도 형들한테 안 되고, 기분 나쁨 형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부모가 뭐 굳은 일 시키고, 냄새나고 똥치는 양치기나 시키고 이런 일만 시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는 성경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막내들이 항상 이 뭐 부모 입장에서는 큰 애에 좀 맞춥니다. 대화를 해도 만약 8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좀 나이 많은 그룹에 그 자녀들이 대화를 하면 뭐 그쪽 수준 이야기를 주로 하다 보면 막내는 항상 출가하기 전까지는 수준 미달입니다. 대화에 항상 대화의 주제에 수준 미달이죠. 자기는 성장하고 있는데 자기 수준의 대화를 해주질 않아요. 가족에서. 그래서 항상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또 엉뚱한 부분에 장난기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형이 나중에 전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뭘 심부름 시켰는데 다시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저기 큰형 같으면 자식과 같은 동생인데 어떻게 와서가 아니라 욕부터 하고 네 지금 구경 나왔지 그럴 정도로 무시당하고 사는 게 다윗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한테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수회하시면서 두 후계자를 미리 아까 똑같습니다. 이미 사울이 말 안 들면은 당장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 왕 집권을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내정 일찍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다윗을 선택하고 난 뒤에 다윗도 훈련시키는 과정이 또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 보고 가서 기름을 부으러 할 때 이새의 아들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할 때 아버지가 첫째부터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이렇게 선을 베이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막내는 사무엘 물으니까, 걔는 저 들에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보이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음을 성경 읽어보면 있습니다. 걔는 뭐 사무엘 선지자 안 봐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한테 있었어요. 그만큼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닌데, 왜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어릴 때 말은 못하지만 해도 얼마나 저기 들판에서 양치면서 울었는지도 몰라요.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이 딱 첫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만 볼까요? 그 사무엘상 16장 6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새가 아들을 딱 데리고 와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이제 첫째 아들이거든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그래도 사무엘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와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엘리압을 보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신 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 중심을 잘 보나요? 물론 뭐 다 이렇게 아이의 성격 다 파악이 되죠. 근데 그거를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 아이 내가 제일 잘합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간섭하면 내 자식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 부모가 발견 못 합니다, 잘. 숨겨진 재능.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예? 대개를 기도는 하지만 하는 거 보이 영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윗이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다윗 사무엘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너 중심을 봐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지나가고 결국 그래서 저는 이 가난한 자가 보기에는 또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은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고 형들도 나를 무시하고 기분 나쁘면 나를 때렸다는 말은 없지만 때리고 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가난한 자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나와서 그 어린 나이에 그 입에서 어떤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아이고 형도 못할 말을 그만큼 가난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뭐 곁길로 빠지지 않고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은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상황에서. 보통 뭐 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 탈선해가지고 안 좋은 길로 빠져나가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게 왕에 대해서도 있죠. 다윗이 왕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이 시를 지을 때까지 그런 게 다 이렇게 쌓이고 쌓였으니까 다윗이 시들이 그렇게 나온 거야. 한두 편도 아니고. 그 시가 그냥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아까 한나의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고난 없는 사람이 그런 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는 자에게 좋은 신앙 고백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바라볼 때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신겨두신 게 뭘까? 재능이 뭴까? 이거를 꼭 인지를 하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저기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부모 역할입니다. 그걸 실패하면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맨날 다른 부모는 하는 거죠. 주입식 구입시키고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교 갔다 학원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보내고 지금 죄송합니다. 20대들 완전 아이잖아요. 아이. 옛날 20대하고 달라요. 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독립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저는 아이들이 때로 좀 힘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뭐 우리 아이들 하도 말 안 들을 때 해병대 청소년 교육이 있으면 어디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잘 들어주는 거 필요하고요. 물론 아이들이 그거를 잘 소화하지 못할 땐 부모가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성경적으로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만 또 때로는 그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또 성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이 앞에서 같이 힘들다고 나도 힘들고 맞장구 친구 정말 부모로 살 도리가 아닙니다. 아이와 같이 흥분하는 그건 대화가 아니고요. 아이 양육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힘들 때 또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이 힘듦을 통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언을 부모가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했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도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훈련 없이 결코 그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은 뭐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하는 그런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할 때도 이런 훈련, 역경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십니다. 여기서는 아이의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어떤 중심이 있는지 잘 관찰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보고 지지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뒤에는 그냥 넘어갈게요. 마치죠. 자녀 교육 한계 및 원인인데 이제 부모로서 다윗은 사실 실패를 했고요. 자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 실패 원인은 조금 전에 엘가나보다 더 심하게 이 아내를 너무 많이 뒀어요. 왕으로서.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됐고요. 자녀가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 중에는 그 다윗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인데 근데 그 요것만 나간다.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가족 간에 가족 사례가 있었고 성폭행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과거에 다윗이 했던 그 똑같은 것이 자기 자녀들한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난 뒤에 그 임신한 아이는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뉘우쳐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이 나단을 통해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 자신의 죽음은 면하게는 해주셨지만 이 나중에 후대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 경우처럼 여기도 그게 적용됩니다. 내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의 행복이 정해져요. 내가 가정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이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거 내가 뭐지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아내를 기쁘게 하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존중하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또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 이때까지 세상적으로 쌓아놓은 거 있죠. 범죄함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일이 엄청난 비극이 이 자녀들 간에 불화가 원인이 있는데 그 죽음의 그 벌을 면하게 내주셨지만 결국은 그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현재 내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부족한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마칠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새날을 허락해 주셨기에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 학교에서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다윗의 삶을 숙고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하여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가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깨닫고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부모로부터 인정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여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며 자녀가 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자녀 양육의 초석으로 삼지 않고 내면의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초석으로 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